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가 패배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시리즈의 1탄이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영화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목이 그 주제가 성궤를 찾아서 그런 겁니다. 이 인디애나 존스 박사가 고고학자인데 유명한 그런 유적들이나 유물들을 찾아다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제 찾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또 마침 당시에 나치 독일군도 이 법궤를 찾으려고 나섰어요. 나치 독일이 법궤를 찾으려고 나선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보니까 뭐 이게 법궤를 잘못 건드리면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뒤로 보면 이제 법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그걸 전쟁이나 그 영화에 이제 스토리를 쓴 거예요. 법궤의 힘을 가지고 전쟁 이기겠다고 독일군들이. 황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독일군 장교들이 탐욕스럽게 그 법궤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기서 빛이 나가가지고 다 죽는, 보신 분들 있습니까? 예, 저만 봤네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 스토리는 황당하지만 주제는 동일해요. 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그렇게 사사로이 그렇게 다루다가는 큰일 나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도 비슷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최초해 주신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것이지 본래 세상 임금 자리는 누굽니까? 예, 사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분봉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왕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고 나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왕노로 사는 마귀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통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이걸 이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한적이지만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 인격과 실력이 자라나면은 이제 서서히 어떤 일이 나면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되기 시작합니까? 내 권세가. 물론 원리적으로는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무한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한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쓰기는 쓰는데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제한된 권세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신앙의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권세를 빌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왕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왕의 자녀, 왕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탐욕과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탐욕과 죄성 때문에 실패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 처절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또 이야기를 들어도 굉장한 감동과 깨달음과 도전이 되지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와 닿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실패한 사람들, 나처럼 하면은 망합니다. 나처럼 하면 나같이 됩니다. 죽습니다. 이 실패한 이야기의 교훈인 거예요. 좀 불쾌한 스토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실패한 이야기 속에서도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교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뼈 아픈 교훈이라는 거예요. 뼈가 아픈 교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을 잘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왕족으로서의 승리와 풍성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의 삶 속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마치 그들이 당한 실패와 패배를 내가 당한 것처럼 하면서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런 실패와 패배가 없어야 되겠다는 교훈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사사로이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패배하는 삶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을 100% 배제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이 욕망, 의욕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의로운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되는가 아니면 사단과 마귀와 자기 욕심을 따르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 자체는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쪽으로 작동되어지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나 하나님 보기에 그 열망, 그 욕망이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깨뜨리십니다. 부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 기준에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 영적인 기본기가 잘 몸에 배이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물론 뭐 연단도 있고 공격도 있고 뭐 때로는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내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따라가면 되니까. 그럼 물어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느냐? 자꾸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 뭐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너무너무 쉽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신앙이 도구가 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도 도구가 돼요. 나 자신을 섬기는 종과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주도적이 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고 그 얼굴을 감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깨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실패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행하려고 했던 것들은 없는가? 죄는 없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틀린 방법으로 죽도록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기 쉬운 착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잘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 틀린 말 안 같잖아요. 예.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포 하나하나에 배어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자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덮어놓고 열심히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은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주도, 그러니까 자꾸 안 되고 막히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인본적인 인간 주도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소위 영적인,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아,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고 원인은 제대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살펴보고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고 이길 방도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뜻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에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언약궤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없느냐 이거죠. 분명히 믿음의 모습 같잖아요. 온갖 종교적인 언어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승리를 주시지 않지? 그러고는 또 어때요? 인간 주도적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오류에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인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다 더해진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신창이 되도록 깨어지고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터득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호수아처럼 손대는 것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처에 가서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속에서는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적 요소, 그렇다고 해서 결벽증 환자처럼 뭐 사사건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민하게 진단하고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 속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센스티브한 분이에요. 민감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누가 여러분한테 나쁜 말하고 좋지 못한 말하면 어때요? 삐지고 마음에 좀 상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 여러분은 뭐 예? 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래 봬도 무디고 그래서 남자들도 잘 빼집니다. 저도 잘 빼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거예요. 아주 예민한, 성령님 굉장히 예민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뭐 단전호흡 해가지고 기가 쌓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뭐 기에다 비유하는데 기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기가 물론 있죠. 에너지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에너지 덩어리만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내가 주도하려는 경향, 우상 숭배적 요소 이것들을 잘 배제하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를 살려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기를 살려야 된다. 예? 기 살리라.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살아나는 쪽으로,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는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주도하는데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딱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성령님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다. 또는 내 마음에 탄식과 아픔이 임합니다. 그러면 재빨리 원인을 찾아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그런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당장에 듣기 좋고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러겠죠. 아멘! 이러겠죠. 꺾이고 낙담됐던 사기가 충천합니다. 흥분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하며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어때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피상적인 기대입니다. 당시에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열받는 거예요. 괴로워 죽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흥분, 하나님과 마음과 떠난 마음과는 다른 종교적인 열광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하겠지만 독일군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살인 공장을, 유대인들을 죽이는 살인공장을 관리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일군 장교 중에서 20%가 소위 크리스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 포함해가지고 20%.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I'm a Christian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이분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제껴놓고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게 어디에서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들어오면 자연히 종교적이 되잖아요. 신앙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헤아리려고 하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가끔 저는 뭐 우리 부교육자 들었으면 호통 설교의 대가라고, 예, 이렇게 호통도 치고 설교하면서 그런 것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주일 설교 때는 책망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위로하려고 그래요.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그래요. 왜냐?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 이야기 했습니다. 제 이야기 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러던 분이 한번 주일날 어떤 뭐 이렇게 교회 아래 분쟁하지 말라고 호통 유예, 책망하는 유예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그분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뭐, 그런데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한테 어떻게 목사님은 내 사정을 그런 설교했을까 그렇게 열 번도 넘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은혜롭게 받아들인 분인데 책망하는 설교나 어떤 교정적인 설교는 받아들이고 상처받아버려요.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웃교회 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웃교회 가서 뭐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성숙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런 위로받고 이런 쪽에 다 예? 관심이 많지 때로는 뼈아픈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 아픔의 말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기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주일날도 막 힘을 다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힘을 북돋아 주는 이런 설교를 하지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 안에 고민은 뭐냐면 정말 성도님들이 성숙하는가? 정말 자신을 바로 직시하고 뼈아픈 자기 성찰을 하는가?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자기 성찰입니다. 뼈아픈 성찰입니다. 그런데 뼈아픈 성찰은 이와 같이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아멘 내 입에 달콤한 거 내 귀에 좋은 거 우리는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정받아야 됩니다. 좀 잘 되고 뭔가 이럴 때도 계속해서 교정받고 검사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뼈아픈 충고도 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뭐 누가 이렇게 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삐져버리고 힘들고 마음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이런 말 있지 알아서 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열광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부르짖고 이제는 이겼다 하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뼈아픈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눈물 흘려야 되는데 울부짖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계속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집중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면서 계속 꼭 어때요? 배에 키를 잡고 강단은 배에 키 아닙니까? 잡고 이렇게 우전에 나갈 때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자기 욕심에 휘둘리거나 또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면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것 하나님 음성에 더 민감한 부지런함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인간 주도적인 기복적인 종교적 열심의 결과는 뭡니까? 처절한 실패예요. 영적 패배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양반은 기복적인 신앙하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런 분 있습니까? 그건요 하도 수준이 떨어져가지고요 좀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사건건 하나님이 막으시고 실패하고 깨뜨립니까? 그러면요 아,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끔찍이 아끼시는 자녀인데도 무조건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틀리고 잘못된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돼. 그거는 자식 죽이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패배를 하는데 더 처절한 패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더 아프지요.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는 4천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동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용해봤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으로 기도도 한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대패인 거예요, 대패. 뿐만 아닙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도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도 빼앗겨버렸고 또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비누아스의 아내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기를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 비극의 모든 상황을 이제 갓 그 시대 속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 속에 아들의 이름 속에 이름을 이가봇.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지어져가지고 아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지어봅시다. 뭐 박안영광이 뭐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엄마가 고통 중에 해산하며 스트레스 받아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고통하며 죽는 이가봇의 엄마입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어 하고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교회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진짜 기뻐하기 위해서는 숨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애통한 눈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뼈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상징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의 신앙생활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도하고 여러 가지 꿈과 생각과 열정과 열심으로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구상했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 하나님을 내가 주도하고 끌고 가려고 했던 것들을 느꼈어요. 오히려 신앙의 철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코스를 향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전쟁 시에 기도하고 나오니까 참모가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겠지요. 그런데 당시에 남북전쟁은 남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북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종교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물어보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철저하게 순복하여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 사용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기복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바쳐라. 미쳤습니까? 가 아니고 바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라. 예,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빠 하나님하고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승리와 축복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이 하지만 실력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깨어지는 방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또 헛되이 남발하는 아멘 아멘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공허한 기도나 공허한 깨달음이 아니고 내 뼈에 새겨지는 왜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뭔가가 막히고 안 될까? 이유가 뭘까? 뼈 아프게 성찰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들은 다 웃으면서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이 밤에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의 죄성과 자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그 이후로부터 신기하게도 손대는 일,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능력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를 여호와 니시, 왕같은 제사장, 최초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왕권에 왕의 자녀된 신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력도 여러분이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인간 주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